육해공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고 미 태평양 공군이 2일 밝혔습니다. 태평양 공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군 병력 수천 명과 다섯 척의 함선, 150여 대의 항공기가 4일 알래스카와 주변 지역에서 시작되는 야외 훈련 노던엣지 2023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합동 태평양 알래스카 훈련장과 알래스카만 그리고 임시 해상 활동 지역 안팎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태평양 공군은 밝혔습니다. 특히 훈련에 영국과 호주 병력이 합류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첨단의 현실적 전투 훈련, 연합 상호 운용성 개발과 개선, 참여 병력의 전투 준비 증진을 위한 연합 다국적 다중 영역 작전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태평양 공군은 이번 훈련이 다자간 협력의 강력한 사례이며 상호 운용성을 구축하고 공동 이익을 증진하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보장하는 동맹국과 파트너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군 항공기와 함정들이 타이완 해협에 또다시 출현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3일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트위터를 통해 2일 오전 6시부터 3일 오전 6시까지 27대의 중국군 항공기와 7척의 중국 해군 함정이 타이완 주변에서 포착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수호이 30 전투기 3대와 젠10 전투기 4대 등 13대의 항공기가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어 타이완 남서부 남동부 북동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특히 BZK 005 무인정찰기 한 대는 타이완선 북쪽 중간선을 넘은 뒤 타이완 방공식별구역 안쪽 경계선을 따라 시계 방향으로 비행 후 서쪽 중간선을 넘어 빠져나갔다고 당시 항적 지도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타이완 해협 중간선은 중국과 타이완 간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과거 미국이 선언한 비공식 경계선으로 중국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상황을 주시하면서 공군기와 해군 함선, 지상 발사 미사일 체계에 해당 활동들에 대한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이 또다시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에 대한 야간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3일 밝혔습니다. 이번 야간 공격은 최근 6일 사이 세 번째입니다. 크이우 군당국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모든 적 목표물이 확인돼 수도 주변 영공에서 격추됐다고 밝혔으며 우크라이나 공군사령부는 러시아가 발사한 이란제 샤이드 무인기 26대 중 21대를 요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크이우 관리들도 방공체계가 무인기들을 제거했다고 밝힌 가운데 사상자나 파괴에 대한 초기 보고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이날 발사된 드론 중한 대가 드니프로의 행정용 건물을 강타하면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 이를 진화했다고 지역 당국은 밝혔습니다. 크이우와 주변 지역 및 우크라이나 동부 대부분 지역에서는 밤사이 공습 경보가 몇 시간 동안 계속됐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 서부 브랴스크 지역에서 2일 폭발로 화물 열차가 탈선했다고 지역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미국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해 미국 정부로부터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일자 미 워싱턴포스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백악관이나 국방부로부터 사전에 정보를 받지 못했다면서 그것은 우리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서 유출은 백악관의 명성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미국의 명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올렉시 레즈니코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지난달 12일 해당 국방부 문서 유출 본에는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진실과 거짓이 뒤섞여 있다고 지적하면서 문서 유출은 우크라이나와 동맹국들 사이에 의견 대립을 조장하려는 의도적인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허가되지 않은 공개를 포함한 다양한 범위의 문제들을 우크라이나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목요일 새벽 B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에 반발한 중국에 대해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한 미한 안보 협력 강화는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이 미한 정상의 워싱턴 선언을 촉발하고 미한일 공조도 강화시켰다고 미 국무부 차관보가 평가했습니다. 유엔이 정한 세계 언론 자유의 날 30주년을 맞아 국제단체들이 북한의 언론 자유가 세계 최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겠지만 함경북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후부터 황해도와 평안도, 밤부터 함남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4도에서 14도, 최고기온 20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 0.5m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에 대한 반발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중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한 미한 안보 협력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오찬에서 지난달 말 미한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비난하는 중국을 겨냥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데 대한 대북 제재 전혀 동참을 안 하면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대북 제재에 함께하지 않는 이상 미한이 점증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해 워싱턴 선언으로 협력 수준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가 워싱턴 선언을 하고 핵 기반으로 안보 협력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우리한테 이의를 제기하고 비판하려면 중국이 북핵 위협을 줄여주든가 적어도 안보리 제재는 지켜줘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국제법 중 중요한 것이 유엔 결의 아닌가라며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워싱턴 선언이 방어를 위한 조치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한미 안보 시스템인데 정권 담당자가 바뀐다고 바뀌겠느냐라며 당연히 핵 기반으로 업그레이드 됐어야 하는 것이며 전부 방어 체계이지 공격 체계가 있나라고 반문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핵 위협 고도화에 대한 한국 내 강경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북한을 두둔하는 중국의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워싱턴 선언 이후에 중국의 반발이 지속되고 더 심화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어쩔 수 없는 입장. 지금 상황을 보면 중국은 안보리에서 북한 핵무장을 비호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따라서 향후에도 한국 정부는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는 중국의 입장이나 걔네 이런 것보다는 원칙적인 입장으로 강경하게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말 미한 정상회담에서 미 확장 억제력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워싱턴 선언을 채택한 데 대해 관영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신문인 글로벌 타임스는 지난달 30일 한국 정부가 압도적 친미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난하며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보복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이 신문은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 우산을 강화하기로 한 워싱턴 선언 등을 거론하며 한반도에 미국의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중국, 러시아, 북한의 극도로 위험하고 도발적인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중러의 보복은 한국과 윤 대통령에게 악몽이 될 수 있으며 한국이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겪게 될 손실은 미국이 제공하는 보호와 투자보다 크다고 압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비판과 함께 경제 분야에서 협력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상호 존중의 원칙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국이 우리에게 적대 행위만 안 하면 서로 계약을 정확히 지키고 예측 가능하게 하고 상호 존중하면 얼마든지 경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중국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현재 그런 것도 없다며 기술이든 상품이든 중국의 수출 통제를 하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은 한중관계 원칙으로 상호 존중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북한 편들기가 한국 안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문제 제기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박 교수는 또 워싱턴 선언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를 표명하면서도 타이완을 적시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는 중국과 척을 지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 힘을 통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한 것, 그 문제는 결국 하나의 중국 정책을 거부한다라고 중국이 인식을 했던 거고, 그 내정에 간섭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반발을 한 건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그 얘기가 빠진 거죠. 대만을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의미는 앞으로도 한국 정부가 그 정도 수준의 발언을 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수용할 수 있다라는 거였죠.
전문가들은 미한 동맹과 미한일 안보협력 강화 흐름이 중국의 이해와 충돌하며 중국의 한국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 문제에 대한 미한일 공조와 한반도에서의 확장 억제 강화가 사실상 자국을 겨냥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고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석좌연구위원은 미국과의 동맹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한국을 저지하기 위해 중국이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수단들을 동원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공조 강화를 통해 한국 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을 계속적으로 두둔하거나 북한의 도발을 방조하는 식의 아니면은 지금도 뭐 그런 의심이 있기는 하지만은 북한의 미사일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기술적으로 도울 수도 있고 하는 식으로 중국 정부가 그런 식으로 가겠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이달 중순 히로시마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예정인 미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한국을 미일과 분리시키기 위해 고위급 외교를 통해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의 중국 전문가인 이상숙 교수는 중국 매체들의 표현이나 중국 측 인사들의 반응을 보면 이번 미한 정상회담을 통해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대중정책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다만 과거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당시와 같이 중국의 한국에 대한 압박이 노골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사드의 대응이 한국의 대중정책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양국 국민들의 사후 감정도 안 좋아졌고 오히려 한국이 미국 쪽으로 더 편향되게 하는 역할을 한 거다. 그런 목소리들이 나왔어요.
박원공 교수는 윤 대통령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를 언급한 지난달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 직후 중국 정부의 외교라인 핵심 인사들이 직접 나서 반발한 것과는 달리 워싱턴 선언에 대해선 관영 매체들을 동원해 간접 비난하고 있다며 한중 간 확전을 자제하는 모종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이 미한 정상의 워싱턴 선언을 촉발하고 미한일 공조도 강화시켰다고 미 국무부 차관보가 평가했습니다. 대화와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대북 제재 이행과 확대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니얼 크리텐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일 워싱턴 선언이 발표된 건 우선적으로 전례 없고 증대되는 북한의 위협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r. Chairman, the Washington Declaration was issued primarily because of the unprecedented and growing.
크리텐브링크 차관보는 이날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개최한 2024 회계연도 동아시아 태평양 예산 총문회에서 최근 미한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계속 정례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한국과 미국에 대한 공격을 협박하는 무책임하고 위협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우리 두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크리텐브링크 차관보는 두 정상은 워싱턴 선언에 따라 미국이 핵 위기 시 한국과의 협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약속했고 두 나라가 핵과 전략 사안에 대한 계획에 관여할 수 있도록 고안된 양자 메커니즘을 신설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정기적으로 전략 자산을 배치하고 한국의 재래식 자산을 미국의 전략 계획에 더 통합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행해진 것이고 그것은 증가하는 북한의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is is being done really just for one reason and that's the nature of the growing DPRK threat. I would say as a result of that
특히 그런 위협의 결과로 한국과의 동맹, 일본과의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며 미국, 일본, 한국의 3국 협력도 그 어느 때보다도 견고하다고 크리텐브링크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크리텐브링크 차관보는 미국은 북한에 우리가 외교와 대화에 열려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분명히 하고 있다며 외교와 대화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지속 가능한 장기적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make clear to Pyongyang that we are open to diplomacy and dialogue, which will be the only.
다만 그동안 우리는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과 위협적인 수사에 직면해 동맹과 미국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북한이 외교적 관여를 계속 거부한다는 사실도 언급하고 싶다며 우리는 방어 역량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뿐 아니라 북한에 부과된 제재 체제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r. Chairman, I would also say as North Korea continues to refuse to engage diplomatically.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비용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의 답변에 질문자로 나선 동아태 소위원장 크리스 벤 홀런 상원의원은 대북 제재의 틈을 메우기 위해 국무부와 재무부가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러시아 바그너 그룹과 북한 간 무기 거래와 관련해 충분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피트 리케츠 상원의원의 지적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무기를 바그너 그룹에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 북한의 행동에 깊이 우려한다고 답했습니다.
Senator, we remain deeply concerned by a range of North Korean actions, including the.
이어 그러한 행동과 관련해 제재를 부과했다며 우리는 그러한 행동에 연루된 자들을 처벌하고 추가 거래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상원 의원들이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맞아 언론 자유가 없는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국제적 압박과 대북 정보 유입 증대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벤 홀런 상원 의원은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하루 앞둔 이일 북한은 광범위한 억압이 일어나고 언론의 자유가 없는 가장 폐쇄적인 사회 중 한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is one of the most closed societies.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벤 홀런 의원은 이날 VOA 같이 말하며 이는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나라와 세상에 대한 진실과 사실 그리고 중요한 정보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벤 홀런 의원은 북한 내 정보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 정부와 의회가 할 수 있는 두 가지 핵심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We should continue to build international pressure.
벤 홀런 의원은 첫째로 우리는 북한 정권이 인권 유린 행위를 중단하도록 국제적인 압박을 계속해서 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둘째로 우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는 노력을 할 수 있다며 이런 방법에는 일종의 구식 기술이 있고 현대 기술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노력은 북한 정권이 세운 벽을 우회하는 방법을 찾기 위한 끊임없는 게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인권 코커스 공동회장인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의원은 최근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상기하며 북한 내부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just welcomed to our Congress President of South Korea.
쿤스 의원은 이날 VOA에 윤 대통령은 최근 미 의회에서 북한 정권의 계속되는 인권 침해와 북한 정권의 억압에서 벗어나려는 내부 목소리를 우리가 시급히 들어야 한다는 데 대해 진정으로 설득력 있는 연설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중진인 척 그레슬리 상원 의원은 북한 주민들에 의한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And the people ought to demand it because when you have press freedom.
그레슬리 의원은 이날 VOA에 북한 주민들이 정보 자유를 요구해야 한다며 언론의 자유가 있고 그것이 공정한 방식으로 운영될 때 정부 관료들의 정직성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언론의 자유를 원하고 정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사해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폭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매년 5월 3일은 유엔이 1993년 기본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정한 세계 언론 자유의 날입니다. 북한은 국경 없는 기자회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거의 매년 언론 자유도가 최악인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유엔이 정한 세계 언론 자유의 날 30주년을 맞아 국제단체들이 세계 최악인 북한의 언론 자유 실태를 비판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세운 선전의 장막을 뚫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필요성도 강조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국제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는 세계 언론 자유의 날 하루 전인 2일 북한의 언론 자유가 여전히 세계 최악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RSF의 세드릭 알비아니 동아시아 지부장은 3일로 30주년을 맞은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계기로 북한의 언론 자유 실태를 평가해달라는 VOA 요청에 북한이 2023년 RSF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또다시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언론 자유를 명시한 북한 헌법 67조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이 원칙을 체계적으로 유린하고 있고 과거에 언론인들이 당의 입장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체포, 추방되고 강제 노동수용소에 보내졌으며 살해당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보를 철저히 통제하고 독립적인 언론을 엄격히 금지함에 따라 유일하게 허용된 언론의 역할인 당과 군, 최고 지도자 김정은을 찬양하는 컨텐츠를 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알비아니 지부장은 북한을 검열을 받지 않는 정보에 접근하기가 특히 어려운 암흑지대, 블랙홀로 묘사했습니다.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다른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일부 언론인들이 가혹한 처벌을 받더라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자국과 때로 해외에서 발표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알비아니 지부장은 북한의 경우 정권이 통신수단을 더욱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고 북한에서 수집된 정보가 쉽게 발표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5월 3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언론 자유의 날로 1993년 유엔 총회에서 공포된 이후 올해 30주년을 맞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는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세계 언론 자유의 날에 정반대라고 지적했습니다. 필 로버트슨 HRW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이날 VOA에 75년 전 김일성이 권력을 잡은 이후 북한에는 단 하루도 언론의 자유가 없었고 이는 분명 북한을 전 세계에서 언론의 자유가 가장 암울한 곳으로 만든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북한 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지 않는 정보를 얻기 위해 외국 라디오 방송, USB와 CD를 통해 밀 반입된 매체, 심지어 풍선을 통한 전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북한 당국은 외부에서 들어온 그 같은 매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체포하고 일부 처형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국제사회는 북한 정부가 주민들 주위에 세운 선전의 장막을 뚫을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라디오와 TV 방송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를 크게 늘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모든 장소와 기회를 활용해 북한의 인권 유린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할 같은 생각을 가진 정부들의 광범위한 국제적 연합을 구축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의 언론 현실을 직접 경험한 미 전문가와 탈북민들은 북한이 세계 최악의 언론 자유 탄압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대북 정보 유입이 중요하다며 이를 확대하기 위한 투자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국제통신사인 AP통신의 초대 평양지국장을 지낸 진리 윌슨센터 공공정책연구원은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하루 앞둔 2일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언론 실상은 외부에서 알던 것보다 훨씬 더 참혹했다고 말했습니다.
It's very difficult for anyone to speak freely in North Korea, whether they are with the government, a private citizen, or working for their
2012년부터 media. 1년간 북한에서 취재 활동을 했던 진리 연구원은 북한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에서 일하든 민간인이든 국영 언론사에서 일하든 북한에서는 누구라도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언론인의 경우 당의 선전가로 활동하거나 당의 정책과 목표를 홍보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임을 잘 알고 있다며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 따른 국경 봉쇄와 다른 여러 정치적 이유 때문에 자신이 평양지국장으로 근무하던 당시보다 현재 북한 내부의 언론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So that's the situation for the North Korean. And then for those of us who are foreign reporters working in Pyongyang, it is
현재 BBC 월드 북한 라자루스 하이스트 팟캐스트 공동 진행자로도 활동 중인 진리 연구원은 과거 북한이 외신 기자와 외국 언론인에 대한 취재 제한에 극단적이었던 상황을 거론하며 2023년 5월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맞은 오늘날의 상황은 자신이 지켜본 몇 년간의 상황보다 훨씬 더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진리 연구원은 북한이 2020년 1월 코로나 사태 시작과 함께 국경을 폐쇄하면서 몇 년 동안 북한의 외국인이나 서방 언론인, 국제 언론인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2일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은 언론 자유가 전 세계에서 가장 제한적인 국가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Press freedom in North Korea is probably one of the most
김 전 특사는 북한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 다른 어떤 곳보다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 주민들이 정부가 원하는 것만 듣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이 같은 언론 자유 탄압 실태는 국제사회의 각종 보고서에서도 확인됩니다. 미 국무부는 앞서 지난 3월 발표한 2022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인터넷 접속을 극도로 제한하고 검열과 억압을 통해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도 지난해 5월 발표한 2022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을 조사 대상 180개국 가운데 최하위인 182위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적인 정권 중 하나인 북한은 정보와 독립적 언론을 엄격히 금지하는 정보 통제국이라고 지적하고 북한 주민들은 외부 세계 매체를 접하려 하다가 강제 수용소에 끌려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고위관리 출신이었던 아버지와 함께 탈북해 미국에 정착한 이연승 글로벌 평화재단 연구원은 2일 VOA에 북한에 있을 당시 언론의 자유라는 개념조차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 억압이 일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제 언론의 자유라는 건 사실 꿈도 못 꿉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언론이 자유가 있다는 생각조차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은 당연히 그러니까 당에서 말을 하라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모든 언론이나 이제 선전 매치는 당과 수정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원은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벌어지는 언론 자유 제한이나 억압은 북한의 언론 자유 탄압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며 북한에서는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거론하기 위해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뭐 언론 매치도 아시겠지만 몇 개 없잖아요. 북한 주민들의 정보의 접근성을 많이 축소시키고 또 이 사고력을 제한한다는 겁니다. 언론이 다양할수록 우리가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사고력이 높아지는데 그런 사고력을 아예 없애고 당에서 한 목소리를 전달하게끔 만들었습니다.
탈북민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영국 지방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던 박지연 진검다리 대표도 북한은 언론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 21세기 최악의 인권 유린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표현 방식과 언론이 사람들의 생각과 여론을 결정한다고 믿는다며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언론을 탄압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예전도 그랬지만 지금도 더더욱 이제 언어 박해가 일어나고 있고 또 지난해 10월 달에 북한이 문화 반동 법령을 내놨잖아요. 한국 언어라든가 이런 걸 쓸 수 없게끔 이렇게 점점 더 심하게 인권 유린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것이죠.
전문가들은 인권을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언론이라면서 유엔이 정의한 인권의 필수적 요소 중 하나인 언론의 자유를 북한이 보장하도록 국제사회가 계속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언론학자인 로버트 보인턴 뉴욕대 교수는 2일 VOA에 북한 당국의 변화를 촉구하고 강제하는 노력과 함께 해외 정보가 북한으로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especially the efforts to get information into North Korea whether that
보인턴 교수는 인터넷 같은 사이버나 CD, USB 같은 여러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북한의 정보를 유입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한 정보를 북한에 보내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에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활동하는 다양한 비정부기구와 단체들이 있다면서 북한에 정보를 유입하는 활동이 궁극적으로 북한의 인권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장기적으로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특사도 북한의 언론 자유와 인권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는 주민들로 하여금 세계 다른 지역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nd these are important for the North Korean people to know what's happening elsewhere, but also to know how their country.
킹 전 특사는 정보 유입은 북한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아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VOA 방송이나 자유아시아 방송처럼 북한에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폐쇄적인 북한 사회의 특성상 정보 유입이 쉽지 않겠지만 이는 필요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앞장서서 강조하고 투자를 강화해온 나라 중 하나입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부터 줄곧 한국 내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을 북한으로 살포한 것과 관련해 VOA에 북한인들이 북한 정권에 의해 통제되지 않은 사실에 기반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대북 정보 유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국고보조금 홈페이지를 통해 대북 정보 유입과 북한 내 정보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에 최대 15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히고 대북 라디오 방송이나 다른 입증된 방법을 통한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 확대를 개선하는 활동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지연 진검다리 대표는 주민들에게 인터넷이 허용되지 않는 북한이지만 최근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면서 대북 정보 유입 창구를 이에 맞춰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지금 보면 북한이 인터넷이 없어도 북한 내부 안에서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휴대폰에 그 심카드를 투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심카드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담아서 보낼 수 있는데 여러 팟캐스트 같은 것, 또 아니면 세계인권 선언문 같은 이런 내용들도 담아서 좀 보내면 어떨까.
진리 연구원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정보를 들여보낼 수 있는 지원 방법과 투자를 보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북한을 다루는 언론기관과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So they understand how to get around the obstacles that North Korea places.
진리 연구원은 언론인들은 북한 관련 정보를 읽고 이해하는 것과 관련해 방해요소를 피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서 이런 이유로 더 나은 미디어 정보 해독력을 갖추는데 국제사회가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전 세계에 단 세 대뿐인 미 공군 정찰기가 한반도 서해상공에 출격했습니다.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등 도발과의 연관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미 공군정찰기 RC-135S 코브라볼이 한반도 시각 2일 한반도 서해상공에서 포착됐습니다. 군용기의 위치 정보를 추적하는 리벳 조인트와 오셔너 등 트위터 계정은 코브라볼이 이날 새벽 한국 제주도 서해와 한국 전라남도 서해상공을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항적에 따르면 코브라볼은 제주도 남단에서 서해 방향으로 북상하다가 기수를 북동쪽 중국 산둥성 방향으로 틀었습니다. 이후 방향을 다시 한국 서해상으로 바꿔 한반도를 향해 비행하는 모습을 끝으로 레이더망에서 사라졌습니다. 전 세계의 세 대뿐인 코브라볼은 탄도미사일 감지와 추적에 특화된 미 공군 정찰기로 먼 거리에서도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고 미사일 궤적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앞서 코브라볼은 지난 3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두 발을 발사한 시점 한반도 동해상을 비행했습니다. 미국의 군용기들은 항공기 식별 표지인 트랜스폰더를 켜고 운항하면서 민간 군용기 추적 계정 등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사 전문가들은 상당수 군용기들이 위치를 노출하지 않는 만큼 민간 추적 시스템에 포착된 항공기 수가 모든 정찰 자산의 실제 출격 횟수를 반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일본 집권당 고위 인사를 만나 양국 관계의 역내 안보 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번 회동은 미일, 미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루어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제키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를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자민당 간사장과 만나 역내 안보 환경과 미일 관계를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이일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전하며 두 사람이 경제 및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한 양국의 공약을 강조하고 러시아의 잔혹하고 불법적인 침략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는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겠다는 결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을 포함해 역내 전반에 걸친 다자간 협력 증대의 중요성을 논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우미오 일본 총리와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두 사람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발전시키기 위해 양국의 파트너십을 계속 심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늘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앞서 미 고위 당국자는 지난 1일 전화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양자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일본 총리,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미한일 3국 정상회담도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기시다 일본 총리의 초청으로 G7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미한일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된 이후 6개월 만입니다. 이번 회담은 미국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고 이 자리에선 북한의 핵 고도화와 위협 점증에 대응한 3국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중국 단둥세관 야적장이 화물트럭으로 추정되는 물체로 가득 찬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육로를 통한 두 나라 무역이 약 3년 만에 재개된 것인지 주목됩니다. 함재아 기자입니다.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조중우이교 인근 중국 측 세관 야적장에서 큰 변화가 관측됐습니다. 이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1일자 위성사진에선 지난 3년간 텅 비어있던 이곳을 가득 채운 여러 물체를 볼 수 있습니다. 전날인 지난달 30일자 위성사진에서도 야적장의 동남쪽 약 절반을 채운 물체가 포착됐습니다. 가로 약 100m, 세로 60에서 80m인 이 지대는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신의주로 돌아가기 위해 야적장에서 대기하는 컨테이너 트럭들로 북적이던 곳입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차량 한 대 보이지 않는 상태가 지속돼 오다가 이날 야적장의 분주한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위성사진만으로는 정확히 어떤 움직임인지 알 수 없지만 트럭이 활발하게 드나들던 과거와 동일한 장면이 관측됐다는 점에서 해당 물체가 북한 향발 트럭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만약 이 물체가 트럭이라면 육로를 이용한 북중 무역이 3년여 만에 재개됐다는 해석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앞서 데일리 NK 등 북한 전문 매체는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북한 당국이 신의주 세관 모든 부서의 업무를 정상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중국 세관이 지난달 초 중국 물류회사 소속 화물트럭 운전기사 등에게 도강증을 발급한 사실을 근거로 신의주 단둥 간 도로의 완전 개통이 임박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로선 트럭이 본격적으로 야적장에 드나들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달 26일과 29일 사이로 추정됩니다. 지난달 25일 야적장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텅 비어 있었으며 이후 26일부터 29일 사이에는 이 일대의 구름으로 인해 위성사진 판독이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지난달 25일과 차량 등 물체가 포착된 30일 사이 어느 시점부터 트럭 통행이 재개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분주한 중국 야적장과 달리 조중우이교 남단, 즉 신의주 일대는 여전히 한산한 모습입니다. 위성사진의 반경을 신의주 주요 도로로 확대해도 이전보다 컨테이너 트럭 등 차량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늘진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 열차로 건너온 화물이 격리되어 온 북한 의주 비행장에는 화물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트럭 통행 재개와의 연관성이 주목됩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21년 의주 비행장 활주로에 중국에서 열차로 건너온 화물을 격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지난해 1월 중순부터 운영해왔습니다. 이후 이곳에선 화물이 쌓이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특히 방역을 이유로 열차 운행이 중단될 때를 제외하곤 활주로와 유도로에 빼곡히 들어선 화물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부터 화물이 점차 줄기 시작하더니 4월 말부터는 활주로 일부를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화물이 사라졌습니다. 이를 현재 의주 비행장에선 활주로 중심부와 남쪽 한켠에 놓인 적은 양의 화물만이 포착됩니다. 현재로선 이곳의 화물이 줄어든 배경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화물에 대한 격리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크게 줄어들었거나 화물이 이곳을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북한 내륙으로 향하고 있을 가능성 등이 제기됩니다. 특히 북중 무역이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에서 열차를 이용한 화물 유입이 중단됐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실제로 북중 교역액은 최근 매달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해관총사에 따르면 3월 북한과 중국의 무역 총액은 전달인 2월보다 약 30% 늘어난 1억 5,845만 달러였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무역액은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연속 월 1억 달러를 넘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아입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세계 최악의 북한 종교자유 상황을 거론하며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북한 구금시설에서 종교인을 대상으로 반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사나 독립기구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이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또다시 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권고했습니다.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은 정부가 국민의 종교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박해하는 것을 용인하는 국가를 말하는 것으로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지난 2001년부터 북한을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해왔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 외에도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중국, 쿠바, 에리트레아, 인도, 이란,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베트남 등 총 17개 나라를 특별 우려국 지정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누리터케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보고서 발간 후 열린 화상 간담회에서 북한과 같은 특별 우려국은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조직적이고 끔찍한 종교자유 유린에 관여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CPSs are countries whose governments engage in or tolerate systematic, ongoing and egregious violations of religious freedom.
보고서는 2022년 북한 내 종교 자유 상황이 전 세계 최악 중 하나로 남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일성주의와 김정일주의로 알려진 북한의 통치 이념은 종교를 포함한 경쟁 이념을 금지하고 종교를 실존적 위협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바탕으로 주민의 성분을 분류하고 있다며 종교인은 적대계층으로 분류돼 차별, 처벌, 고립, 심지어 처형을 받아 마땅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변호사협회와 북한인권위원회의 2022년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의 구금시설에서 자행되는 종교자유 침해를 비롯한 인권유린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특히 박해에 취약하다며 구금시설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수감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당국자들은 종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정치적 범죄로 간주하고 특히 종교인 수감자들에게 가혹한 처벌을 부과한다며 심한 고문과 처형도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북중 접경 지역에 위치한 함경북도 온성군의 온성수용소에 수감됐다 탈출한 사람의 증언을 토대로 수감자의 50%에서 60%가 기독교인이거나 기독교와 접촉한 적이 있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밀경찰 조직인 국가안전보위성을 기독교 박해의 주범으로 꼽았습니다. 또 북한법이 무속적인 관습을 금지한다며 인민보안부가 미신 활동을 하는 이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미 정부가 폭넓은 대북정책과 북한과의 양자협상에서 안보와 인권을 보완적 목표로서 통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북한의 표적 제재와 폭넓은 제재를 부과할 것을 권고하면서 여기에는 북한 내 종교자유 유린과 관련해 국제 파트너들과의 조율된 다자간 제재가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자유와 관련된 구체적인 진전이 있을 경우 특정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에이브라햄 쿠퍼 부위원장은 미국 정부에 대한 주요 권고 사안들은 언뜻 납득이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과거 소련과 권위주의 정권을 다룰 때 진전을 냈던 조치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ey recommendations to the U.S. government may sound to you as counterintuitive. But actually, the kinds of moves that have made a difference in the former.
미국 정부는 지난 1998년 제정된 국제 종교자유법에 따라 종교자유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거나 위반하는 국가들을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관련법에 따라 통상 등의 분야에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미 국무부는 2001년부터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해 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이 종교자유 등 북한 인권과 핵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한다고 에이브라햄 쿠퍼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부위원장이 제안했습니다. 쿠퍼 부위원장은 BOA와의 인터뷰에서 인권 문제는 북한 정권의 신뢰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조속한 의회 인준과 북한 정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재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쿠퍼 부위원장을 인터뷰했습니다.
쿠퍼 부위원장님,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올해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을 또다시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 특히 어떤 우려를 가지고 계십니까?
I've been involved on with a number of important groups committed to the freedom of the North Korean people for about a quarter of a century. My original involvement.
저는 지난 25년간 북한의 자유를 위해 노력하는 많은 중요한 단체들과 협력해 왔습니다. 저는 유대인 인권 단체 사이먼 비젠탈 센터의 부소장도 오래 역임하고 있는데 북한 인권은 제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북한을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또다시 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권고한 이유를 살펴보면 북한은 반인도 범죄를 계속 자행하고 있는데 약 20만 명의 남녀와 어린이들이 수용된 정치범 수용소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또 지난 30년간 미국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와 핵을 비롯해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의 활동을 의식적으로 분리해왔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미국 정부에 대한 평가나 비판이 아닙니다.
쿠퍼 부위원장님,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대북정책에 있어 안보와 인권을 통합할 것을 권고했죠. 과거 이러한 정책이 성공했던 사례가 있나요?
I'm old enough to have remembered and been involved, for example, with human rights issue called the Jews of the Soviet Union, 3 million Jews.
구소련의 유대인들이 이주할 권리를 주장한 국제인권운동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소련에는 약 3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생존해 있었는데요. 당시 미국인들 중에는 소련과 미국 사이에 핵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를 사용해 서로를 천 번도 더 폭발시킬 수 있다면서요. 다행히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조지 슐츠 전 국무장관이 소련과 군축 문제를 논의할 때마다 인권 문제도 거론하는 이중 접근법을 취했습니다. 결국 누구도 이룰 수 없었던 해법으로 이어졌습니다. 소련의 종말은 물론 300만 소련 유대인들이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불러온 것입니다. 우리는 핵 문제를 도외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인권 문제를 더 격상해 북한 정권의 신뢰도를 측정할 척도로 삼자는 것입니다.
쿠퍼 부위원장님,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수년간 공석이었던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6년 만에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가 지명된 것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We're grateful to the administration, to the Secretary Blinken and to the President for naming her to the position. It's going to be a
우리는 터너 특사의 지명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과 블링컨 국무장관 등 미국 정부에 감사합니다. 북한 인권 개선은 힘들고 좌절감을 주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인권 특사 임명은 앞으로 북한 인권 문제가 격상돼 전체적인 정책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신호를 북한에 보내는 중요하고 구체적인 첫 조치입니다. 미국이 북한 인권 개선에 성공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는 미국의 기본적인 자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친구와 북한을 비롯한 정 모두에게 미국이 인권 문제를 격상시킬 것이라는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터너 특사가 매우 빠른 시일 내에 의회 인준을 받길 원합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쿠퍼 부위원장님,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북한에 대해 표적 제재와 포괄적인 제재를 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북한 종교자유 개선에 어떻게 기여할까요?
I think that all of these suggested measures that we've signed on to are ways of signaling very
우리의 모든 제안은 의사결정 방식이 불투명한 북한에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권력자와 엘리트의 주머니에 상처를 내면 그들은 매우 실질적인 방식으로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식을 이어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북한 정권이 문제를 검토하고 일부라도 조정하겠다는 생각을 갖길 바랍니다. 제재는 이란 등 다른 정권들의 관심도 끌었습니다. 제재는 정권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조치 중 하나입니다.
쿠퍼 부위원장님,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북한의 종교자유 상황이 전 세계 최악 중 하나라고 지적했는데요. 북한의 종교자유 탄압 실태는 어떤 점에서 특히 독특합니까?
I think what you have here is that by definition, religious practitioners belong to the
북한은 종교인들을 적대 계층으로 분류하고 국가의 적으로 간주하며 가혹하게 박해합니다. 저는 유대교 랍비이기에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북한의 비밀 기독교 신자들은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가 되면 예배를 보고 아이들에게 알릴 것인지에 대해 천번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우리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들이죠. 북한에서는 어떤 작은 종교적 행위를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국가의 적으로 분류됩니다. 그것보다 끔찍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한 번 분류되면 돌이킬 수 없죠. 북한의 통치 이념은 지도자를 신격화하고 종교를 실존적 위협으로 여깁니다. 북한에 있어 신은 최대의 적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에이브라임 쿠퍼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권고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밤부터 비 소식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 20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0.5에서 1.5m, 서해북부 0.5에서 2.5m로 이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함경 남북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 14도, 낮 25도, 안주 최저 12도, 낮 24도, 영덕 최저 11도, 최고 25도, 신의주 최저 13도, 최고 23도가 되겠습니다. 자강도 흐리고 가끔 비 소식 있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 8도, 낮 최고 기온 26도, 강계 아침 9도, 낮 27도, 희천 아침 11도, 낮 25도가 되겠습니다. 황해도 흐리고 비 소식 있습니다. 해주 아침 14도, 낮 22도, 용현 아침 12도, 낮 21도, 개성 아침 13도, 낮 24도, 사리원 아침 13도, 낮 24도, 신계 아침 8도, 낮 23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 흐리겠습니다. 원산 아침 13도, 낮 24도, 신포 아침 10도, 낮 21도, 장전 아침 13도, 낮 22도, 평강 아침 10도, 낮 23도가 되겠습니다. 함경 남북도 구름 많고 비 소식 있습니다. 함흥 아침 11도, 낮 26도, 장진 아침 4도, 낮 23도, 청진 아침 11도, 낮 21도, 김천 아침 11도, 낮 20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 맑겠습니다. 해산 아침 6도, 낮 26도, 김영권 아침 4도, 낮 24도, 삼전 아침 4도, 낮 21도가 되겠습니다. 해상 동해 구름 많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오전 오후 흐리고 비 소식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북부 1.5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안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 정세.
U.S. President Joe Biden promised Afghanistan's top leaders.
알쏭달쏭한 세상 뉴스.
But the rise of the Delta variant, which first emerged in India.
따라잡기 힘드시다고요? 비오이가 마련한 뉴스 따라잡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네, 이번에는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미국과 러시아 그 오랜 갈등의 역사부터
Over the past two decades, Russian President Vladimir
복잡복잡한 중동 정세까지
The parties to the 2015 Iran nuclear deal
뉴스 따라잡기 시간을 통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쏙쏙 전달해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아침에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는 VOA 방송은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또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뷰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군이 4일부터 알래스카와 주변 지역에서 육해공 합동 훈련을 실시한다고 미 태평양 공군이 2일 밝혔습니다. 태평양 공군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미군 병력 수천 명과 다섯 척의 함선 150여 대의 항공기가 4일 알래스카와 주변 지역에서 시작되는 야외 훈련 노던 엣지 2023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합동태평양 알래스카 훈련장과 알래스카만 그리고 임시 해상활동지역 안팎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태평양 공군은 밝혔습니다. 특히 훈련에 영국과 호주 병력이 합류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첨단의 현실적 전투훈련, 연합상호운용성 개발과 개선, 참여 병력의 전투준비 증진을 위한 연합 다국적 다중영역작전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태평양 공군은 이번 훈련이 다자간 협력의 강력한 사례이며 상호 운용성을 구축하고 공동 이익을 증진하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보장하는 동맹국과 파트너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군 항공기와 함정들이 타이완 해협에 또다시 출현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3일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트위터를 통해 2일 오전 6시부터 3일 오전 6시까지 27대의 중국군 항공기와 7척의 중국 해군 함정이 타이완 주변에서 포착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수호이 30 전투기 3대와 젠10 전투기 4대 등 13대의 항공기가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어 타이완 남서부, 남동부, 북동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특히 BZK-005 무인정찰기 한 대는 타이완섬 북쪽 중간선을 넘은 뒤 타이완 방공식별구역 안쪽 경계선을 따라 시계 방향으로 비행 후 서쪽 중간선을 넘어 빠져나갔다고 당시 항적 지도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타이완 해협 중간선은 중국과 타이완 간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과거 미국이 선언한 비공식 경계선으로 중국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또다시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에 대한 야간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3일 밝혔습니다. 이번 야간 공격은 최근 6일 사이 세 번째입니다. 크이우 군당국은 이날 트위터 텔레그램을 통해 모든 적의 목표물이 확인돼 수도 주변 영공에서 격추됐다고 밝혔으며 우크라이나 공군사령부는 러시아가 발사한 이란제 샤이드 무인기 26대 중 21대를 요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크이우 관리들도 방공체계가 무인기들을 제거했다고 밝힌 가운데 사상자나 파괴에 대한 초기 보고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이날 발사된 드론 중 한 대가 드니프로의 행정용 건물을 강타하면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 이를 진화했다고 지역 당국은 밝혔습니다. 크이우와 주변 지역 및 우크라이나 동부 대부분 지역에서는 밤사이 공습 경보가 몇 시간 동안 계속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미국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해 미국 정부로부터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일자 미 워싱턴포스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백악관이나 국방부로부터 사전에 정보를 받지 못했다며 그것은 우리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서 유출은 백악관의 명성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미국의 명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올렉시 레즈니코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인 지난달 12일 해당 국방부 문서 유출본에는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진실과 거짓이 뒤섞여 있다고 지적하면서 문서 유출은 우크라이나와 동맹국들 사이의 의견 대립을 조장하려는 의도적인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은 허가되지 않은 공개를 포함한 다양한 범위의 문제들을 우크라이나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 중이라면서 하지만 이 같은 논의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